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자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더 알고자 해서 배웁니다. 뭐를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라는 거를 궁리를 하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알수 없는 거, 또 배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그 기원이라 그럴까? 이유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내가 왜 존재하나?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게 되었나?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알지요? 그렇지만 그 엄마의 또 엄마는 또 오빠는 하고 왔을 때 우리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많은 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화론도 있고 또, 정말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 됐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살고 있는 거고 그냥 매일매일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거를 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한들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이유, 내 삶의 의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는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보면은 다 헛되고 헛되더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그 사람들이 조물주라는 말을 합니다. 조물주는 뭐냐면은 모든 거를 만들었다라 만든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물주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뭔가 진화돼서 생긴 어떤 처음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법칙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려주셔야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두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왜 만드셨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내 삶의 목적은 이거야, 저거야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만든 거예요. 지으신 이가 그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당연히 해야 될게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 찬양한다는 거는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땅히 해야 되는 말하자면은 살리움을 받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존재되는 그리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그럼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으셔서 우리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 말만 들어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정말 그 뭔가 독재자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항해서 그래, 너는 왜 존재하냐? 어떻게 살면 좋겠냐? 그래, 네 뜻대로 살아봐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 우리가 스스로 제멋대로 사는 삶과 비교해 볼 때, 제멋대로 살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싸우면서 서로 망하리라. 하루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고 서로가 긴장하고 서로가 왜 남들을 해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사는 그 삶은 평강의 삶도 아니고 화목한 삶도 아니고 결국 전쟁터에 서로가 망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불행하고 서로가 고통스럽고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리는 신대로 모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되어서 하나를 이루며 살도록 지으셨고 살리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혼돈이 없고 혼란함이 없고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를 통일을 이루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살리우심이에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도 내가 내 맘대로 할래 고집하는 사람을 볼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모르면은 물어보면 되고 자기가 제대로 못하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도움도 받기 싫고 물어보기도 싫고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프라이드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결국 일을 다 망친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도 고생이고 결과적으로도 나쁘고 그거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그 온전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또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살 거야 하고서는 살수 있냐면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되도록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거는 뭐 자존심 상해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아무리 학박사라 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또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다 해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끝의 호흡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또 자기의 이제껏까지의 삶 자체, 아기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산 자체에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코끝의 호흡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상대가 아니고 믿을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품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돌보는 거는 엄마의 기쁨이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또그 엄마가 또 누군가가 다 보살펴서 자기가 산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가 정말 보살핌을 받은 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며느리가 넷이잖아요. 아들이 넷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됐을 때,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한 것, 주 안에서 그 며느리들을 섬긴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똑같이, 아, 하나님의 딸로서 또 시어머니가 돼서 그렇게 며느리들이 그 며느리를 새로 며느리 맞았을 때 섬겨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한테 그거를 갚을 일이 아니라 내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한 대로 나한테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들한테 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한 거는 부모로서 마땅한 일을 한 거지,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면 그게 가장 가품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그 자식으로 인해서 덕볼라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 삼고 내 기쁨 삼아서 내 빚대 삼으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가품을 받는가, 보상을 받느냐 하면은 그 자식이 쌕쌕 잘 때, 무럭무럭 자랄 때, 빵긋빵긋 웃을 때, 우리는 벌써 기쁨과 그 보람된가 그런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자식한테 자꾸 울거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는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 낳은 사람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포트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낳은 것 같지만, 내가 자식이 중요하고, 내가 자식이 이쁘고.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런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냐? 아닙니다. 오히려 낳은 자가 뭐예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서포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결국 다시 갈릴레라로 갑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잡지 못하지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거기 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그물 안에 고기가 잔뜩 잡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게, 이제 생선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아, 예수님 오셨다. 이제 예수님인 걸안 거예요. 멀리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주님이신 걸안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아, 주가 저기 저분이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우뚝을 벗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숯불 위에 생선을 넣고 제자들을 이렇게 숯불을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떡도 있고, 그러 생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큰 고기가 150개, 50마리나 되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수확을 얻었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지금 상황의 얘기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조반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전하고는 달리 그냥 아무 때나 문이 닫혀 있는데도 쓱 나타나시고 또쓱 없어지시고,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부활하신 거는 이제 분명히 알겠는데 뭐라고 잘 그들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뭘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조차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에는 지금 써 있습니다. 그때 아침밥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으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자기의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신 거를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친 후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으니까 찔림이 있는 겁니다. 아, 그때의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해? 도끼를 갖고 야단치는 그러한 눈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큰소리 치면서 죽기까지 따라오리라,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보기 좋게 정말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지키지 못하고 그 예수님 보는 그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위태로우니까 앞뒤 가릴 수가 없었고 그냥 두려움이 휩싸여 버리니까 상대방이 너가 예수와 같이 있던 그 패거리지, 그 속한 사람들이지 했을 때,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하는 고백이랑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했고 나를 저주했으니까 나는 너를 저주할 거고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 모른다 그랬잖아. 그럼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야 하고 그냥 하셨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조반을 준비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지요.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지요. 베드로도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굴에 갑니다. 무덤에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부인했고 저주했다는 거는 잊어버렸다고 그럴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리에 그냥 달려가는 그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예수님을 꼭 사랑 안 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올무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일은 저질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거는 네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니 네가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여튼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주님 아시지요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가 원래 그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부터 살던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번,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본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그 사랑은 아가페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호소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면목은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일은 저질렀어요. 분명히 해서는 안될 말을 했고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은 역시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 감정에 격해서 상황에서 어떤 불안함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험 걸리게 만든다 그럴까 섭섭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외롭게 만들 수 있고 사랑하는데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랑하는데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이 누구나 동등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제가 힘들고 제가 배고프면은 그 아이들이 막 떠들고 뭐 하면 좀 조용히 하고요. 좀 절로 가고 계속 안고 얼려야 되면은 아우 좀 어디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도 되고요.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안 한다라고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수준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이고 그리고 정말 순전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의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이 하는 사랑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 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에 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 중에서 제일 인격 좋은 분, 제일 거룩한 분, 제일 온유한 분, 제일 겸손한 분으로 놓기 쉽습니다. 물론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그분은 온전하다예요. 그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그분의 거룩은 우리가 좀 깨끗하다라는 그런 정도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 그분의 진실, 그분의 성실, 그분의 모든 판단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수준에서의 이 땅에서의 수준에서의 의와 진실과 뭐 그런 단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그 거룩하심, 그 순전하심, 그리고 의, 신실하심,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것은요, 온전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얘기.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저 사람한테는 조금 주고 하나님이 바쁘고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속상하고 하나님이 슬플 때는 그냥 쓱 모른 척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 누구보다도 예민하신 분이에요.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다 알고 다 갖고 다 반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도 슬픔이 있고 그분도 분노가 있고 그분도 기쁨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인생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했으면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하셨으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심이 우리들의 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어떠한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태어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우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래요. 경험하게 하래요. 그것이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랍니다.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은 양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내 초장의 양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양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 되시는데 그 내 양을 내가 지금 너한테 맡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양을 먹이라라고 봉사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양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먹이라라는 역할을 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거리? 내가 너를 돌보듯이. 너가 내 양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양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거예요. 어리다는 거는 어리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이 어린 짓을 하는 거, 그것은 당연해요. 아기가 말을 못하고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그냥 싸대고 울고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다워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기는 그렇게 하는 게 사람다운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사람이 어리게 미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을 돌보면 어린 사람의 그 어림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방울 다루듯이 깨질까, 다칠까, 상할까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양치기가 아니에요. 양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양육이 지금 그가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그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이라는 거는 뭐예요? 먹이가 있어야지요. 먹이는 거예요. 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젖 먹여야 돼요.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사람이라면 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고 뭐 안전하게 해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치만 먹이는 거를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예요. 치는 거는 그 목자의 음성 속에 따라오도록 이리 가면 위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양을 모으는 거예요. 그 양하고의 관계를 깊게 함으로써 그 양이 목자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겁니다. 내 양을 치는데 베드로가 하는 거는 지금 봉사하는 섬기는 역할을 주신 것이지 양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 양이 예수님한테 가도록 예수님하고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진 양을 치라예요. 양을 먹이는 먹이도 누가 줘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양을 먹여야 되는 거를. 목자가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는 가도 푸른 초장을 만들어서 풀을 만들어서 그거 다 목자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 내가 이 양을 살렸다. 이 양을 지었다. 이 양을 먹이고 내가 이 양을 키워줘서 내 거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훈련된 양입니다. 잘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양이지, 양이 훈련받아가지고 다른 동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았다는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잘 따르게 되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서 문을 열고 나갔다 또 들어왔다가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막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 먹을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양들이 먹을 먹이는 예수님의 양이 먹을 먹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양들에게 공급해 주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살도록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그 장로들에게 권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으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뱃속에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먹이고 치고 또 먹이고 그들을 정말 살리도록, 그들이 평안하도록, 그들이 건강하도록,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살리신 대로 그런 그 길을 가도록 섬기는 게 부모요, 모든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린 서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주인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목사님들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옆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억지로 하는 건 이쪽에서 노 땡큐인 거예요. 왜? 뭐가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이 싫은데 억지로 나한테 한다는 거는. 기쁘게 한다고 해야 그게 마음이 열릴 텐데, 억지로 한다 그러면은, 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양을 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을 용서하는데, 억지로 하면은 받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원해서 하라는 거는 기쁨으로 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을 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는 기쁨으로 하게 하고 정말 자원함으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것은 정말 더러운 일을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욕 먹을 것 같고, 이거 해야지만 월급 받고, 이거 해야지만 뭔가 상급 받을 것 같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건 자기를 위해서지, 양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기꺼이 해라. 정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즐겁게 해라. 맡은 자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목자는 양의 대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양은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이 짐승을 섬기는 일의 목자예요. 그렇잖아요. 양은 때려서 듣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또 때려서 고쳐지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말은 채찍질 할수 있지만 양은 채찍질 못해요. 그만큼 연약해요. 오히려 다치고 뭐 하면 안아주라 그러지요. 양이 양 옆에서 자고 양 옆에서 생활하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가 자기들 방, 자기들 침대로 양을 다 끌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양이 사는 곳에 목자가 가서 이끌잖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그 뜻대로 주장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정말 인도받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산은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그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영향력이 큰데요. 마주 보면서 잔소리하고 마주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것보다는 그 부모가 사는 그 등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받는 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그 등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아무 가르침이 없어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장로들한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 주위에 있는 그 양무리들을 너희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자원함으로 기꺼이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돌보되 자기 유익을 위하지 말고 더러운 어떠한 그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그들을 지배하거나 주장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너희들이 얻으리라. 양한테 부탁받아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 양의 주인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부탁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양을 위해서 나는 쓰임만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즉 내가 본이 되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목자로 해서 사는 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는 나를 쉴만한 시냇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지팡이 같고 그분이 채찍을 갖고 안위하시니까, 나를 지키시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서울 게 없다 예요. 양은 약하지만 그 채찍으로 지팡이로 모든 대적을 이리때도를 다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깜깜하다고 험하다고 괜찮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되 어린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리다고 업수입고 어리다고 짜증내면 안 돼요. 요새는 어린아이가 상전이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어릴까 너는 아직 어린 것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하면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들을 보면요. 한인교회는 다 본당부터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저기 교회당부터 근사하게 짓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뭐 하는 거는 나중에 창고 같은 데다가 뭐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제대로 안돼 있는 거 많습니다. 애들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예배에 드릴 때 애들은 내쫓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거를 막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저는 녹음을 못 합니다.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잡음이 많이 들어가니까 녹음은 못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예배 드리니까 녹음해야 되니까 하면서 내쫓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녹음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들은 본 예배당보다 주일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더 애쓰는 거를 봐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른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른보다는 사실은 장래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아이들을 먹을 때, 뭐할때 보면은 어른 먼저 안고 어른 먼저 드리고 하는 한국적인 풍습보다도 요새는 애들이 다 상전이라 애들이 먼저 먹고 애들이 다뭐 하는 그런 것도 또 많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참 우스운 일이에요. 부모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른이 더 중요하다고도 안 하고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에게든지 공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상대방이 만족하느냐, 그 상대방이 그것으로 원하느냐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왜 성경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할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그 고백을 왜 했냐면은 베드로가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해요? 양의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끌고 가는 거지 베드로가 양을 쫓아다니지는 않는 겁니다. 양을 섬기고,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양을 살리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세워진 일꾼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양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양의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 이 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종 노릇하는 것이지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처럼 섬기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누가 리더예요? 이끄는 자가 목자지 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먹이면서 베드로도 자라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돼 가겠지요.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아이가 엄마를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자라고 배우고 성숙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저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손주랑 해가지고 쭉 살면서 제가 삶 속에서 배우고 삶 속에서 익혀지고 훈련받으며 삶 속에서 내가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커진 것들은 그거는 그 삶의 시간과 그 과정이 만들어낸 거지 결과적인 거지 그 아이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었다든지 그 아이들이 나를 튼튼하게 막 하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된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를 높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는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20살 되면은 성인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사람을 키우면서 섬기면서 어른이 돼요. 누군가를 섬겨보면서 누군가의 시중을 들어보고 누군가를 품어보고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해보고 기다려보고 그러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어른네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애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중간에 사춘기라는 걸 겪습니다. 사춘기는요, 영어로는 크레이지 에이지예요. 뭐가 뇌 속이고 육체 속이고 정신적이고 다 바란스가 이렇게 변화돼 버리는 자기도 잘 감당이 안 되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자기가 안 되고 육체도 자꾸 뭐가 바꿔지고 하는 그러한 변화기입니다. 그게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공통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모든 그 배경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을 주셨으면 그 양도 하나하나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서 예수님은 그 문에서 불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한 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이름을 다 각기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양을 맡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일하게 해야죠. 양 하나하나를 동일하게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하나의 상황을 보살피며 돌보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교회에 목사를 세웁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양을 목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마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넌 엄마 사역이라.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특별한 기술자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그뭐 능력과 어떤 경험과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같이 겪어요. 그러면서 밀어내지도 못하고 외면하지도 못하고 등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냥 곁에서 같이 겪는 거예요. 죽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자식 됐으면 영원히 자식인 거예요. 그게 엄마 사역이에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은 영원히 예수님의 양이지만 내가 섬길 양이에요. 내가 돌볼 양이에요. 잃어버렸으면 찾아다녀야 되고, 아프면은 날 때까지 또 씨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안전하도록, 그들이 병들지 않도록,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이 춥지 않도록 돌보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자를 두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목자론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그 갈등하고 고민한 일이 있어요. 보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보고 자꾸 내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이게 담임 목사님의 양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담임 목사 됐으니까 내 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머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까? 하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 자신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으로 세운 제사장들에 대해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자기 이익만 취하고 양을 돌보지 않았다. 분명히 목자는 그 백성들의 지금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양들을 지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는 거예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도 찾지 않고 다만 강포로 잔인하게 힘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그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기는 있는데 목자가 목자 역할을 못하니까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다 유리하게 되었고, 다 떠돌게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돼서 치료가 하신 거예요.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었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다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서 양들이 있다면 양이 목자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튼튼하게 하고 양을 안전하게 하고 양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자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자들에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할때 어떻게 되나? 양은 흩어지고 양은 정말 그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노략거리가 되었다. 모든 거에 공격, 모든 거에 먹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그 성도가 자기 양이라고 한다면 불러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마리도 병드는 양이 없도록 그양 속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가 집에서 나갔다 병들었다 길을 잃어버렸다 뭐 하면 그거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닌 거죠. 그것처럼 목사님들이 그 성도가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라고 정말 자기가 섬기는 목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양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 관심과 그러한 정말 그 자비와 사랑을 갖고 섬겨야 되잖아요. 무관심했다. 자기 배부른 거, 자기의 유익만을 위했다. 그리고 오히려 가혹했다. 따라오는 양만 데리고 간다면 그건 세상에서 회사나 학교나 공부 따라오는 사람만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사회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소외된 자 만드는 그게 교회는 아니고 그게 목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양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아픈 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 아니고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섬김이 오히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잘하는데 가장 비료가 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버리고 가고 뭔가 좀말안 들으니까 그냥 버리고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 아니에요. 너가 아직도 그러냐? 내가 말을 또 해야 돼? 그만큼 했는데?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해라. 또한 가지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버림받기 싫으면 너도 누구도 버리지 말아요. 네가 비판받기 싫으냐? 비판하지 말라. 네가 헤아림 받기 싫으냐? 너 헤아림 받지 마라. 너 용서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용서해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의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냐? 그 목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흩어진 양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지금 방황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그 상담을 해요. 이 교회에 정말 매주에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매주 나가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체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는 사람 먹이도 바쁘고 또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기 바빠서 이 교회에서 시험 걸리고 이 교회에서 힘들어지고 이 교회에서 지금 소외당하고 이 교회에서 슬퍼져서 나오지 못하고 아니 가정 속에서 지금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교회는 너무 바빠서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 사람들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는데 이게 과연 지금 목회일까요? 이게 지금 목양일까요? 이게 지금 교회 맞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걸까요? 멈출 수 없이 굴러가는 그러한 그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애쓰면서도 데리고 와서도 제대로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은 나는 내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먹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모으셔서 자기 품 안에 안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한 영혼 안에 계셨어. 이것이 나의 길이라. 이 길을 따르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고 환난에 어떠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의 그 길을 평탄케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셔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자기 배 채우고 양들을 자기의 유익 삼아서 더러운 이익을 구하며 큰 소리 치며 오히려 그들을 그 뭘까 휘두르며 가혹하게 다루며 그들의 삶,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오직 한 목자가 계실 뿐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내 양을 치라라고 그 목양하는 그 역할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셨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는 나중에 성령의 임한후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건 베드로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주신 그 세우심은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똑닮고 나하고 똑같은 길 가는 거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행히 저는 다 아들만 있어서 저처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전 여자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목자 되심을 그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저의 목자가 예수님인 거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전념하는 것이요. 그 아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성령을 좇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엄마로서 키우는 거고, 저 옆에 있는 붙여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제가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또 양에게 먹이는 그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이요. 그리고 그러한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목자 대신에 백성들을 다스릴 참 목자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내종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은 죽었죠. 그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표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자 잃은 양들이 아니에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면목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알고자 하신, 듣고자 하신 대답은 딱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들,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맡긴 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준 것, 그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어떤 때보다도 더 정말 깊이 감동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왜? 자기가 큰 소리 칠수 없고, 자기가 정말 면목 없는 그에게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을 시켜주시고, 다시 조반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내가 목숨으로 바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잠시라도 좀 돌봐달라고 얘기할 때, 절대로 그 아이를 해칠 사람, 그 아이에게 잘못할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베드로를 믿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변함없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그분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친히 홀로 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대로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또 선교여 목양입니다. 내가 지켜 행함으로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삶이 누구한테 가서 증인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양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받은 말씀을 실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 우리의 존재가 헛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또 정말 즐거움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며 그 양들의 보기가 되라. 우리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도록,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도록, 우리를 보고 정말 목자의 삶이 어떤 건지, 양의 삶이 어떤 건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요, 화평케 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어떻게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우리도 행하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는 하나요. 주 안에서는 그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사랑하는 만큼, 돌볼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이어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듯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듯 끝까지 한결같이 공평하게 사랑하며 또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써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